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리비아 국경 인근 이집트 서부 공군 기지에 최근 특수군을 파병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과 이집트 외교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러시아가 리비아에서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파병은 지난 3일 반군단체 벵가지 방어사단의 공격으로 곤경에 처한 리비아군 사령관 칼리파 하프타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미국 정부 관리들은 밝혔습니다. 이집트 보안 소식통들도 러시아 특수군 병사 22명이 파병됐다고 밝혔지만 이들의 임무에 대해서는 언급을 꺼렸습니다. 소식통들은 또 러시아가 지난달 초에도 동부 마르사 마트루 기지를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집트 정부는 자국 영토 내 러시아군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리비아 군사령관 칼리파 하프타르가 이끄는 병력이 석유항인 라스 라누프를 탈환하기 위한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리비아 동부지역에 기반을 둔 리비아군은 벵가지 방어사단으로 불리는 반군단체로부터 라스 라누프 지역을 탈환하기 위한 공격 개시를 앞두고 지상군 동원과 공습작전을 전개했습니다. 벵가지 방어사단은 이달 초 리비아군으로부터 빼앗은 라스 나누프와 또 다른 석유항인 시데르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리비아에서는 독재자 무아마르 가다피 사망 이후 정치적 혼란이 거듭되었습니다. 특히 통합정부 구성에 합의하지 않는 정치 분파와 여러 반군단체들이 서로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네덜란드와의 외교 분쟁을 자제해달라는 유럽연합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레제프 타이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앞서 네덜란드 당국이 자국 내에서 터키 정부 강요들의 정치 집회를 불허하자 이를 나치즘에 빗대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의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 담당 고위 대표와 요하네스 한 집행위원은 어제 터키에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과도한 언행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터키 외무부는 오늘 성명에서 유럽 인사들의 이 같은 발언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해외 출타 중인 네덜란드 대사의 터키 입국을 금지하는 등 양국 간 인적 교류를 중단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정상회담이 워싱턴 지역 악천으로 인해 오는 17일로 연기됐습니다. 존 스파이서 미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동부 지역에 눈폭풍이 몰아치기 몇 시간 전 두 정상이 전화통화로 새로운 일정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는 최근 몇 달간 서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온 상황이어서 이번 정상회담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중 독일의 난민정책과 관련해 메르켈 총리를 비난했었습니다. 메르켈 총리 역시 세계무역협상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군사동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회의적인 시각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의 시신이 방부 처리됐다고 아흐마드 자히드 하미디 말레이시아 부총리가 말했습니다. 하미디 부총리는 오늘 기자들에게 병원 영안실에 보관 중이던 김정남 씨의 시신을 방부 처리했다고 말했지만 언제 이 작업이 진행됐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레이시아 보건관리들은 어제 김 씨의 직계 가족들이 시신을 찾아가도록 2-3주의 시간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지난주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살해된 인물이 김정남 씨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어떻게 이를 확인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는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된 나치 독일 정권의 전 지휘관에 대해 범죄인 인도 요청과 체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AP통신은 미국 미네소타에 거주하는 90대 고령의 마이클 카콕 씨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우크라이나 지역을 담당하면서 민간인 44명을 살해하도록 지시한 전직 나치 지휘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회담이 북한 문제와 사드 한반도 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Planning is ongoing for a visit between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Xi at a date.
북한은 자국의 핵 계획을 포기토록 하는 목적의 대화에는 관심이 없으며 탄도미사일 발사는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 피살 사건에 대한 관련자들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6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는 영상 1도에서 영상 11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5 내지 3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계획이 준비되고 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북한 문제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등 상호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So planning is ongoing for a visit between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Xi at a date to be determined. We're not ready to confirm that. We will have more details.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두 정상이 다음 달 6일에서 7일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고급 휴양지 마라라고에서 만날 계획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회동 사실을 최종 확인할 준비가 되진 않았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회담의 목적은 북한 문제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at kind of a meeting to help diffuse tensions over North Korea and the recent deployment of the THAAD military battery to South Korea.
이어 북한 문제는 한중일 3국 방문에 나서는 틸러슨 국무장관과 각국 대화 상대 사이에서도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고 시진핑 주석의 방미 중에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현재 미국 정부가 대북 정책과 관련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는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영내 파트너들과의 지정학적 대화 역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re's an internal review that we continue to have. But then there's obviously a geopolitical conversation that we're having with partners in the region as we look to contain North Korea's military threat.
한편 수전 손턴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이날 내외신 대상 브리핑에서 현재 새롭게 발표할 대북 제재는 없다며 북한 정권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don't have anything new at the moment to announce. We're intent on keeping up the pressure on the North Korean regime.
손턴 차관보 대행은 또 사드의 한국 배치는 북한 미사일 위협을 받는 나라가 취한 합리적 조치라며 정치적 상황 등과 관련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은 자국의 핵 계획을 포기토록 하는 목적의 대화에는 관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탄도미사일 발사는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는 13일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토록 하는 목적이라면 어떤 종류의 대화에도 관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대표부의 김인용 차석 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양자회담이든 북핵 6자회담 같은 다자회담이든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대화에 열려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김 차석 대사는 기자회견에서는 직접 답변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북한 대표부의 조종철 대변인을 통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벌이는 것만이 미북 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 자세라고 말했습니다. 김 차석 대사는 또 최근 이뤄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서도 정례적인 것으로 북한과 다른 적대 세력의 핵무기를 절대적으로 좌절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It is the preposterous that the United States and its followers continue to drive their measures for self-defense as so-called violation of the UN.
이어 한국에서 진행 중인 미국과 한국의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해 언급하면서 북한의 행동은 주권 국가의 방어적인 권리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에 근거해 최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비난한 데 대해서도 안보리의 대북 결의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맞섰습니다. 이 때문에 김 차석 대사는 유엔 사무국 측에 대북 제재 결의의 법적 근거를 검증할 수 있는 국제 법률 전문가를 구성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석 대사의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8일 미국과 한국, 일본의 유엔 주재 대사들의 발언에 대한 반박 성격을 띈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니키 헤일리 미국 대사는 북한이 지난해 두 번의 핵실험과 24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올해 들어서도 김정남 씨 암살 사건과 또 다른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 정권이 이성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미한 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서도 지난 40년간 매년 이어져 오는 동안 북한에 미리 통보하는 등 투명하고 공개적인 형태로 실시돼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최근 북한에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을, 미국과 한국에는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대변인은 BOA에 북한의 불법적 핵과 미사일 활동을 미국이 동맹국과 오랫동안 적법하게 진행해온 연합군사훈련과 동일시해선 안 된다며 왕이 부장의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대북 공조 강화를 위해 내일 즉 15일부터 이틀간 미국을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방미 기간 허버트 맥메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김 실장은 지난 1일 맥메스터 보좌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고 이런 차원에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미국을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이번 방문 중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 한일 3국이 오늘부터 이틀간 미사일 경보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세 나라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는 일련의 절차를 숙달합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3국이 14일 한반도 주변 바다에서 북한 탄도미사일을 공동으로 탐지, 추적하는 미사일 경보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이진우 공보 담당관의 14일 기자 설명회 내용입니다.
이번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이 되며 가상의 북한 탄도탄 모의 표적을 각국의 이지스 구축함이 탐지 추적하고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3국 합동 미사일 경보 훈련은 가상의 적 탄도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는 정보 분야 훈련으로 작전 분야에 속하는 탄도 미사일 요격은 훈련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한국 측 세종대왕함과 미 측 커티스 윌버함, 그리고 일본 키리시마함 등 고성능 레이더를 갖춘 이지스 구축함 3척이 투입됐습니다. 세종대왕함은 한국 해역에서, 커티스 윌버함과 키리시마함은 일본 해역에서 훈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이번 훈련이 지난해 10월 제48차 미한 연례 안보협의회의 SCM 합의 결과에 따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실시하는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SCM에서 미한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한일 3국 미사일 경보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 해군 장욱 공보파견대장은 14일 기자설명회에서 이번 훈련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MD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보 상황에 따라서 훈련은 지속될 것입니다. MD 체계와는 무관합니다.
미한일 3국의 미사일 경보 훈련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3국은 지난해 6월 하와이 인근 해역에서의 훈련을 시작으로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에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해군 대령 출신의 문근식 국방안보포럼 국장은 미사일 경보 훈련은 북한 미사일을 탐지, 추적해 격추하는 훈련으로 한국 이지스함엔 해상에서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SM-3 미사일이 장착돼 있지 않아 격추 훈련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미한일 3국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공동 대응 차원에서 미사일 경보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문근식 국장은 설명했습니다.
미국하고 일본에 있는 이지삼에는 탐지한 레이더도 있고 요격할 수 있는 SM-3 미사일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SM-3는 없고 레이더만 장착돼 있어요. 미군 기지가 일본에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 일본, 미국이 공동으로 대응해서 이지삼에 있는 레이더로 쉽게 포착을 하고 탐지를 해서 격추시키는 그런 훈련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SM-3는 이지스 구축함에서 적의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 정부는 자국 내 북한 대사관의 불법 임대 사업을 막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유엔 안보리 제출한 이행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총 25개 나라가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가운데 다른 여러 나라들도 대북 결의에 대한 확고한 이행 의지를 약속하고 나섰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폴란드 정부가 북한 외교 공간에 불법 임대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폴란드는 지난달 28일 유엔에 제출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25 이행 보고서에서 2017년 2월 북한 대사관의 외교 부지와 관련한 외교 공문을 북한 외교관들에게 보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안보리 결의 2325와 유럽연합의 법에 위배될 수 있는 활동을 중단하도록 국제 규범에 따른 법적 의무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폴란드 외교부는 지난 1월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안보리 결의에 따라 바르샤바 주재 북한 대사관의 불법적인 활동을 끝내기 위한 추가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폴란드 정부가 이행보고서에서 언급한 외교 공문은 당시 예고했던 추가 조치의 일환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바르샤바 중심부에 자리한 북한 대사관은 부지 일부를 현지 기업 등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외화벌이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폴란드는 이행보고서에서 안보리 결의 2325는 북한 대사관이 외교 혹은 영사활동 이외의 목적에 직간접적으로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그 외의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같은 조항이 유럽연합 규정에도 명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대사관이 불법 임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루마니아 정부도 추가 조치를 취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루마니아는 폴란드와 같은 날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북한 대사관의 임대 활동이 불법이라고 명시한 안보리 결의를 확인하면서 외교 경로를 통해 북한 대사관 측의 관련 제한 사항들을 준수할 필요성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루마니아 정부도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관련 기관들이 대책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루마니아 정부는 북한 대사관이 결의 2325 채택 시점을 기준으로 여러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25는 북한의 외교 공간의 공식 은행 계좌를 한 개로 제한하고 외교관 역시 한 개의 은행 계좌만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유엔 사무국은 1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날 현재 모두 25개 나라가 2325에 따른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이행보고서에서 북한을 비자 면제 대상국에서 제외하기로 한 내용을 포함시켰던 싱가포르는 지난달 28일 제출한 2325 이행보고서에서도 확고한 제재 이행을 약속했습니다. 싱가포르의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 통화감독국은 지난 1월 6일 자국 내 모든 금융기관에 통지문을 보내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규정을 숙지시키는 한편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위장회사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과 연계된 사업과 무역에 종사하는 싱가포르 개별사업체에 연락을 취해 2325에 명시된 제한사항들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는 6쪽짜리 이행보고서에서 원자력 과학기술이나 항공우주, 첨단 제조 생산 등의 분야에서 프랑스와 북한 간 과학적 혹은 기술적 협력은 없는 상태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고고학 분야에서의 협력이 남아있다면서 대북제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추가로 통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태영호 전 영국조재 북한 공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두혈통론을 강조하는 것은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신의 이복 형제들을 제거할 때 내세운 곁가지론을 피해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의 태 전 공사 단독 인터뷰 두 번째 순서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13일 VO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말레이시아에서 벌어진 김정남 암살 사건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김정남 씨를 암살해 이득을 볼 집단이나 사람은 김 위원장밖에 없지 않느냐고 태전 공사는 반문했습니다. 김정남 씨는 김 위원장에게 심리적 불안 요소로 작용해 왔는데 이 같은 불안감은 북한 사회에 존재하는 장자 우선 원칙에 따라 적자 혈통인 김정남 씨를 견제하려는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권력 장악 과정에서 이복 동생들을 쳐내는 핑계가 됐던 곁가지론, 곁가지들은 혁명 전통을 이을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감추게 됐다고 태전 공사는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김정은이가 보니까 그 교과지론에 따르면 자기가 교과지예요. 김정남이가 받아들이니까 기본가지고 제가 처리. 그러니까 최근에 북한은 교과지라는 론은 없어지고 백두혈통론이 나왔습니다. 김정은이 대에 와서.
태전 공사는 또 김정남 암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강철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가 주재국과 외교적 마찰을 빚은 것은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강 대사는 말레이시아가 북한을 음해하기 위해 외부 세력과 결탁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다가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기피 인물로 지정된 뒤 추방되는 추태를 부렸습니다.
북한 외교관 치고 자기 생각을 그렇게 언론에 나가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강철 대사가 한 말은 곧 김정은이 말과 같아요. 이걸 말레이시아가 사과하라고 했으니 결국은 이건 뭐냐. 김정은이 보고 사과하라고 한 거나 같아요.
태전 공사는 최근 북한 주민들이 한 달 노임으로 하루도 살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고 주민들은 국영기업과 공장의 재산을 장마당에 내다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장마당에서 내 물건을 팔지 않으면 내 가족이 굶어 죽는다는 자기중심적 의식이 퍼져나가면서 북한 체제는 결국 장마당의 확대 때문에 붕괴될 것이라고 태전 공사는 내다봤습니다.
자기 생존을 국가와 지도자에게 우겨나는 게 아니라 점점 내 생존은 내가 지킨다. 이런 자기 중심의 의식으로 지금 북한 사회는 변화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변화 과정이 계속되면 어느 한 순간에 북한 주민들은 나의 경제적 권리뿐만 아니라 정치적 권리도 찾아야 되겠다는 길로 꼭 갈 것입니다.
태전 공사는 유럽에서 근무할 당시 VOA 한국어 방송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거의 매일 검색해서 잘 안다고 말하고 북한 외무성은 VOA와 일본 NHK 방송 등을 통해 세계 뉴스들을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태전 공사는 북한 주민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다며 두 가지 내용을 거론했습니다. 먼저 수령이 신격화되어 있는 북한 사회에 김 위원장과 김 씨 가문이 비인간적이고 사악하고 부패한 가문이라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주민들이 인간으로서 어떤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방송과 전단 그리고 최신 기술을 모두 동원해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전 공사는 끝으로 김정은 정권에게 미래는 없다고 진단하고 이제는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의 힘과 자각으로 70년 노예 처지에서 벗어날 때라고 역설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 북한 주민들의 현 생활을 개선해 주리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기보다는 그들이 스스로 현 북한 체제를 뒤집어 엎고 자기 삶을 개선하는 길만이 그들의 앞으로의 미래 또 자식들에게 너의 삶을 넘겨줄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이야기하시고 싶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에 맞서 지난해 70일 전투와 200일 전투 등 대대적인 주민 노력 동원에 나섰던 북한이 한층 더 강도 높은 속도전을 주민들에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경제 성과보다는 체제 결속에 더 주안점을 둔 조치로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자 사설에서 역사적인 말리마 선구자 대회를 향한 천만 군민의 영웅적 진군이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말 평양에서 노력동원의 우수 성과자, 이른바 말리마 기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릴 예정인 말리마 선구자 대회를 앞두고 분위기를 띄우려는 취지라는 분석입니다. 사설은 또 현실은 전체 주민이 천리마 대진군 때보다도 지난해 70일 전투와 200일 전투 때보다도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총결사전을 벌여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설의 내용으로 미루어 말리마 선구자 대회에 앞서 북한이 현재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총돌격전이 지난해보다 한층 강도 높은 또 다른 형태의 속도전임을 짐작케 합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올 들어서도 북핵 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북 강경책을 구사하려는 조짐을 보이는 등 북한의 대외 환경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북한 당국이 주민 노력 동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북 제재 국면, 대외적 여건이 악화된 국면에서 김정은 정권이 2017년을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황이 안 좋다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2016년에 그 여러 가지 노력 동원을 위한 전투처럼 금년에도 노력 동원 운동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신문 사설은 이와 함께 일심 단결의 위력과 자력 자강의 힘으로 적대 세력들의 제재 책동을 짓부수고 승리하자고 부추겼습니다. 이는 이런 속도전을 잇따라 전개함으로써 지난해 노동당 7차 대회에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차질없이 수행해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무용론을 퍼뜨리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잇따라 노력 동원령을 내리는 것은 국제사회 제재가 효과를 내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북한이 자급자족을 내세워 주민들에게 내핍을 강요하는 이런 방식은 경제 효과보다는 주민들을 체제에 묶어두는 정치적 효과에 더 주안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도 지난해 속도전들은 대외적 여건이 나빴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었고 주민들에게 목표 달성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지음으로써 부작용이 더 컸다며 올해도 사정이 별로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잇따라 속도전을 펴는 것은 북한 당국이 장마당 경제를 허용하면서 나름대로 대내적인 경제 환경이 나아진 때문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탈북민 출신으로 KDB 산업은행에서 북한 경제팀을 맡고 있는 김영희 팀장은 지금의 속도전은 과거와는 달리 시장 경제를 활용하면서 일정 수준의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전력이 공급되고 원자재가 공급이 돼가지고 공장이 가동이 되면 지금은 국정 가격이라는 것보다 시장 가격으로 시장에 내다 파는 기업이 몫이 커지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비롯해서 내가 나가서 일한 것만큼 들어오는 소득이 높아지는 거죠.
김 팀장은 따라서 속도전을 통해 대외 교역에서 본 손해를 일부나마 내수로 만회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중국 훈촌시가 북한 관광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유람선 전용 부두 건설이 주목됩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훈촌시는 최근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30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두만강 팡찬 부두에 유람선 전용 부두와 연합 검사 봉사센터를 건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훈촌시 동쪽 끝에 있는 팡찬 부두는 강 건너 북한 두만강역과 마주보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전용 부두에는 300톤급 유람선이 취항할 예정입니다. 훈춘시는 유람선을 타고 방찬 부두를 출발해 북한 승전대와 특색 관광마을 등을 둘러보는 상품을 선보입니다. 훈춘시에 따르면 유람선 부두는 전체 길이가 120m, 폭은 8m입니다. 부두에는 관광객 통로와 매점, 주차장, 화장실, 서비스와 사무동이 들어섭니다. 해당 지역의 취한어 세관 측은 유람선 관광객을 위해 입출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훈춘시는 지난 9일부터 자가용을 이용한 북한 여행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발표에 따르면 10일 한 회사가 자가용 7대로 구성된 여행단에 북한 입국을 신청했습니다. 훈춘시에서 출발하는 북한 자가용 여행은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관광객들은 이틀 또는 사흘간 라선 경제특구와 인근 해안 지역을 둘러보며 비용은 2박 3일의 경우 약 220달러입니다. 관광객들은 북한 안에서 직접 차를 몰고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안내원 차량에 따라붙어 관광객의 이동 경로를 철저하게 통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대북교육의 중국적 제1관문인 단둥시도 지난 2014년부터 북한 자가용 관광을 선보였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두만강 지역에서 북한, 러시아와 협력해 국제관광합작구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관광합작구는 팡촨 일대를 중심으로 라선시 두만강동과 연해주 하산구가 각각 10제곱킬로미터의 토지를 편입해 조성하며 세 나라가 공동으로 관리합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의 장애인 학생들이 오는 5월 말부터 6월 초에 벨기에와 영국에서 예술 공연을 선보입니다. 북한 장애인 학생들이 외국에서 공연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의 영국과 벨기에에서 오는 5월 말과 6월 초에 북한 장애인 학생들의 예술 공연이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을 주관하는 대북지원 민간단체 도라 인터내셔널의 이석희 목사는 10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당국으로부터 공연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투어의 시작은 이제 5월 22일경으로 보는 거죠. 벨기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6월 2일이나 6월 3일까지 이제 그때가 될 것 같습니다. 6월 3일 정도까지.
이 목사는 이번 공연단의 규모는 20여 명으로 대부분 10대 장애인 학생들로 구성될 것이며 벨기에에서 한 차례, 영국에서 네 차례 공연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 다섯 차례의 공연에서 피아노 등 악기 연주와 노래, 그리고 디즈니 만화 영화인 미녀와 야수를 표현한 무용 등이 소개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장애인 학생들은 공연 외에도 세미나 참석과 장애인 학교 방문, 장애인 재활단체 관계자 면담 등 다양한 활동도 함께할 것이라고 이 목사는 덧붙였습니다. 이 목사는 북한의 장애인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이번 공연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속적인 교류와 어떤 국제사회와의 협력, 그거를 증진시키는 것, 그리고 자기 개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신감을 부여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예요.
북한의 장애인 학생들이 외국에서 공연을 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지난 2015년 2월 말과 3월 초에 영국과 프랑스에서 북한 장애 청소년들의 음악과 무용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이들은 당시 북한 장애 청소년의 미래란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도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북한 정권이 장애인들을 이용해 체제의 선전이나 돈벌이에 나선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석희 목사는 그런 비판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북한 내부에서 장애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안에서 장애인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장애인의 활동이라든지 뭐 장애인의 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개선이 있는 것이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라 인터내셔널은 2012년 런던 장애인 올림픽을 시작으로 북한의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와 협정을 맺고 북한의 장애인 학생들을 돕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특히 평양 장애인 디자인 학교 개설과 장애인 학교 지원, 신생아 장애 예방과 영양 지원, 그리고 장애인 국제 학술 문화 교류 등을 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 중서부 시카고에 살고 있는 김마태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김 씨와 함께 탈북한 딸 해미 양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장량희 기자입니다.
김마태 씨는 두 딸의 아빠입니다. 15살 난 조에는 지금의 부인에게서, 그리고 17살 난 해미는 북한에서 사별한 전 부인에게서 얻은 딸입니다. 김 씨는 탈북 후 한국에서 북한 인권 활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탈북하면 자신은 한국으로, 딸 해미는 미국으로 보낼 생각을 했었습니다. 떨어져 있지만 자신이 열심히 일해 생활비 등을 보내주면 같은 나이 또래보다 성숙한 딸이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딸을 미국에 혼자 보내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고, 김 씨는 딸과 함께 한국으로 갈 수 있었겠지만 딸에게 더 좋은 나라는 미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흐른 지금, 물질적 여유는 누리지 못하지만 딸이 미국에서 잘 지내는 모습에 누구보다 마음이 넉넉합니다. 주말 저녁 네 식구가 집안 거실에 모였습니다. 김 씨가 일하는 한인교회가 제공해준 단독주택. 네 식구 살기에 충분한 공간에 갖출 것은 다 갖췄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두 물품들, 거실 구석에 놓여있는 운동기구와 보자기에 잘 쌓여있는 큼지막한 물건인데요. 운동기구는 중풍병 환자인 김 씨 부인의 재활치료에 쓰이는 것이고, 보자기로 쌓아놓은 물건은 보통 한인들이 사는 집에서도 쉽게 보기 드문 장구입니다. 김 씨는 두 딸에게 한국의 전통 악기인 장구를 배우게 했습니다. 두 딸 모두 한국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 뭐 장구가, 장구는 누가 소개를 해줬어요? 아빠가 하라고 하셨어요?
아니, 내가 전통 음악이기 때문에 저기 여기서 이것도 민족 악기인데.
한인 단체의 도움으로 장구를 구입하고 매주 장구를 배우고 있는 해미와 조인이 모처럼 엄마와 아빠 앞에서 열심히 연습한 실력을 뽐냅니다.
올해도 태풍이요, 작년에도
내년에
태풍이요. 집안 가득 쩌렁쩌렁 울리는 장구가락. 제법 긴 곡을 다 연주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을 텐데요.
이거 얼마나 연습한 거예요?
여름 동안에 연습했어요.
장구는 언제부터 얼마나 오래 했어요?
8월에 5일 동안 이제 캠프가 있었고요. 먼저 그리고 배우기 진짜 시작한 거는 9월 며칠부터 시작했어요.
아빠 김마태 씨와 함께 탈북한 해미 양. 지역 공립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해미 양은 미국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건 해미 양을 각별히 아껴준 학교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다녔던 학교에는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저한테 그때 크리스마스 때 선물도 보내셨고요. 예, 그리고
미국인 선생님이.
예. 그리고 두 번째 학교는 한 선생님은 참 저를 잘하셨어요. 그냥 제 얼굴만 보고도 제가 슬픈지 화났는지 기쁜지를 알아주셨거든요. 그리고 제 가정에 대해서 문제 있으면 그것도 들어주셨고.
아빠의 직장 관계로 세 번 전학을 해야 했던 해미 양의 사정을 잘 살폈던 미국인 선생님.
내 아빠가 그때는 1시간 반 떨어진 곳에서 일하시고 밤에 11시 그때 오시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를 운전해가지고 그리고 저하고 눈 나빠졌을 때도 직접 같이 가서 엄마처럼 안경 걸려주셨고 그러셨어요.
해미양은 북한에서 온 자신을 따뜻하게 보살펴준 미국인 선생님들이 참 고맙습니다. 여러 번 학교로 옮겨 다니는 동안 좋은 친구도 만났습니다.
처음 학교에서는 한국에 한 명이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데 그 친구 정말 좋았었어요.
보고 싶겠네요. 예. 연락해요?
이따금씩 카톡해요. 무슨 말 한마디를 해도 정말 배울 점이 많은
그런 친구. 이전 학교에서 만났던 한인 학생과 중국인 학생과 가끔씩 문자를 주고받으며 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 학교에 왔는데 몇몇 친구들은 정말 좋아요. 어떤 친구는 한 명은 난 그 친구만 보면 웃음이 나오고 막
이제 지난해부터 다니는 지금의 학교에서는 아직 속내를 털어놓을 친구를 만들지 못했지만 해미양은 더 성숙해졌습니다.
그 친구도 이제 12학년이니까 곧 졸업할 것 같고요. 근데 아빠가 말했듯이 뭐 인생은 상병과 리별이라고 아빠가 걔랑 그러셨어요.
만나고 헤어지는 게 인생이다.
예, 예. 그래서 언젠가는 뭐 나중에 이제 늙을 때까지 잘 같이 갈 그런 베스트 프렌드 생길 거라고 좀 믿고 있어요.
북한에서 단짝 친구들이 늘 끊이지 않았던 해미양은 베스트 프렌드, 속내를 털어놓을 진정한 친구가 생길 거라 믿고 있는데요.
다툼이라도 있거나 또 무슨 일 생기거나 그러면은 둘이서 이제 그거를 논의하고 그리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부모님들하고 이야기해도 되지만 더 이해를 이제 제 나이 또래가 더 잘하기 때문에 예.
지금은 동생 조앤이 베프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베프는 영어로 베스트 프렌드, 그러니까 가장 친한 친구를 가리키는 어린 학생들의 표현입니다.
동생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느꼈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들어주고 또 제가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아니 나는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 생각은 어떠냐고 또 이렇게 말하고요.
탈북자 출신 여고 2학년 학생 김혜미양. 혜미양의 일과는 여느 학생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침에 7시 15분까지 학교 갔다가 그리고 오후에는 3시 15분에 클래스가 끝나면은 그다음에 클럽이 있거든요. 클럽이 없으면은 이제 튜터 그 선생님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약한 부분 뭐 사이언스면 사이언스 수학이면서 거기서 같이 공부하고 그래서 보통 4시 반 지나서 집에 오거든요.
미국의 공립학교는 방과 후 학생들에게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문화, 예술, 체육 관련 과외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미양이 선택한 것은 서양식 검도인 펜싱 클럽인데 최근엔 검술 시합에도 나갔습니다. 해미양은 수업이 끝나고 학교가 제공하는 보충 수업을 듣기도 합니다. 이렇게 학교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에 오면 낮잠도 자고 숙제도 하는 등 자기 시간을 보내고 엄마와 동생하고도 시간을 보냅니다.
집에서 이제 가족하고 시간을 보내죠. 엄마랑 같이 드라마도 보고 그리고 또 토요일 저녁 때문에 이런 부항 여기 넣거든요.
주말이 되면 교회 활동에 바쁘지만 빼먹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중풍 때문에 몸이 불편한 엄마를 위한 시간.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일이 된 부황뜨기.
그 중풍이라는 게 피가 이렇게 굳어서 그게 잘 순환이 안 돼가지고 여기 부황을 넣고 그 나쁜 피를 뽑는 건데
해미양이 새 엄마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시간일까요?
메디컬 트리트먼트도 진짜 집에서
새 엄마는 사랑하는 아빠에게 자신이 줄 수 없는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해미양. 그래서 해미양은 탈북 후 지금까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바로 아빠의 결혼식이라고 말합니다. BOA 뉴스 장량입니다.
This land is your land. This land is my land. From California, well to the New York Island.
자유와 희망을 찾아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미 중서부 시카고에 살고 있는 김마태 씨의 사연으로 오늘은 김 씨의 딸 해미 양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김 씨 가족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파면은 한국 민주주의의 힘과 성숙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평가했습니다. 언론들은 한국이 정치적 격변기에 북한의 위협에 잘 대응하고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옳은 일을 했다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이 신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은 한국의 젊은 민주주의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해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까다로운 과업 가운데 하나를 수행했다며 극도의 압박이 가해지는 시기에 법치를 통해 권력을 이양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어려운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유혈 쿠데타 없이 정권을 넘긴 것은 민주주의를 독재로부터 구별하는 힘의 상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수개월간 진행된 비폭력 거리 시위의 공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한국이 현재 심각한 외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김정은 정권을 꼽았습니다. 포스트는 한국이 취약한 순간에 놓여있지만 협박당해서는 안 된다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와 같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신문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이번 주 한국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북한과 중국의 압력에 강하게 맞서는 지혜를 충분히 이해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전략적 위협이 증가하지만 한국에서는 법치주의가 지배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은 한국 민주주의의 힘을 상기시켜주며 한국인들이 자랑할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문은 앞으로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는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의 호전적인 젊은 독재자가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보장해주는 이상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를 소외시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또 한국의 차기 대통령은 보다 기업 친화적이고 경쟁력 있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미국과 전략적이고 경제적인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도 사설에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은 한국 민주주의 제도의 성숙을 상징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과정이 정치적으로 적절했고 폭력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신문은 그러나 축제를 즐길 시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아시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때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문은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민주주의 제도가 굳건하다는 점을 보여서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신문은 사설에서 지난 30년간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는 동안 한국은 훨씬 강력한 것을 만들고 있었다며 꾸준히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법 앞에 평등과 같은 원칙 아래 시민들이 단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신문은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생각이 한국에서 널리 퍼지고 있는 것은 북한에 비할 수 없는 힘의 원천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이곳 워싱턴도 폭설과 한파로 비상상황인데 한국에도 눈 소식이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와 경북 북부 지역에 8cm 정도의 눈이 내렸습니다. 춘설이죠. 이 봄을 시샘하는 눈이 높은 산 나무에 쌓였고 이 바람에 흩날리는 장관이 연출을 했는데요. 오늘 한국에서는 뭐 상업적인 느낌이긴 하지만 3월 14일 연인들끼리 사탕을 선물하는 이 화이트데이라는 날이었습니다.
네.
이 화이트 하면 하얀 색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날에 딱 어울리는 흰눈이 내렸다고 해서 또 이런 얘기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참 봄은 봄인가 봅니다. 개나리 소식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쪽 아래서부터 개나리 소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지금 개나리꽃이 활짝 피었다고 하고요. 조만간 육지로도 그 노란 물결이 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 전라남도 구례는 산수유 군락지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도 지금 노란 산수유꽃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제주도에는 다음 주 정도가 되면은 연분홍 벚꽃이 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벚꽃의 화사함이 전국으로도 퍼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울 여의도에는 벚꽃 잔치를 열게 되는데요. 한 달 뒤인 4월 13일쯤이 그 절정을 이룰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에는 한국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소식 들어볼까요?
네.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특별수사본부가 내일 박 전 대통령 측에 소환 일정을 통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시기는 다음 주 초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에는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속도가 빨라졌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어서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특권이 이제 사라진 상황이지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불소추의 특권이 사라진 자연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신분은 피의자인데요. 대통령일 때는 검찰과 특검 조사에 앞서서 뭐 경호상의 문제 등과 관련해서 관련 조율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검찰이 소환 일을 통보하고 피의자는 여기에 응해야 한다는 그런 점이 달라진 부분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신분에 대해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피의자 신분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조사하게 될 혐의는 어떤 것들인가요?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모두 13개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돕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등이 특검 수사로 드러난 상태입니다. 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정책을 편 그런 공모자로도 지목이 돼 있고요.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서를 유출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한국 사회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인데요. 자연인 신분이 된 만큼 하루빨리 검찰이 소환 조사해야 한다 이런 쪽이 있었고요. 대통령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대선 이후로 검찰 조사를 늦춰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지목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헌재로부터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과 이권 추구를 허용했던 점이 인정돼서 대통령직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공식 입장 발표는 없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를 떠나서 삼성동 집으로 복귀하면서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사익을 위한 것은 없었다. 개인이나 측근을 위한 권한 행사와 남용 사실은 없었다며 검찰과 특검의 혐의를 반박했었습니다.
그리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와 관련된 중국의 보복성 조치 상황도 살펴보죠. 내일이 중국 정부가 선을 그었던 한국 여행 상품 판매를 금지했던 15일이군요.
네. 중국 국가여유국, 그러니까 중국의 관광정책을 전담하는 국무원 직속기구인 국가여유국이 15일부터 한국 여행상품 판매를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것이 지난 2일이었는데요. 시행 날짜는 내일 15일부터지만 그 조치 발표와 함께 한국과 중국에서 관련 영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전세 항공기가 멈췄고요. 빈자리가 없었던 항공기도 일부 노선 운항을 줄이는 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90%가 중국인이었던 제주, 초대형 크루즈 선박이 드나들던 부산, 인천, 역시 제주도 포함됩니다. 지역 경제에 미칠 파장을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서울 명동과 경복궁 등에는 아주 시끌시끌했던 중국인 관광객들의 목소리가 사라지다시피 했다며 상인들이 또 울장을 짓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 특수가 컸던 곳일수록 피해도 크겠네요.
그렇습니다. 특별 대책반이 가동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상황이 지금 한국 전체에서 가장 심각하게 집중돼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최근 중국인들의 제주도 여행은 초대형 크루즈 선박을 이용한 단체 입국이 많았습니다. 2016년 한 해만 해도 무려 120만 9천여 명이 크루즈를 통해서 한국을 여행했었는데요. 이 크루즈 여행객이 일시에 사라질 상황이 놓인 제주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좀 지원을 해달라,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 크루즈 선사는 오는 16일부터 6월 말까지 제주 기항을 취소한 상태고요. 지난 11일 제주항에 도착했던 11,000톤급 크루즈선, 3,400여 명에 이르는 중국인 단체 여행객들이 한 명도 내리지 않아서 제주도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제주도까지 갔는데 제주도 여행을 포기했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제주도에 도착하면서 단체 관광을 보낸 회사 측에서 배에서 내리지 말라 이런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네.
배에 타고 있던 승객이 모두 3,459명이었는데 이탈리아나 독일, 우크라이나 이런 국적의 승객들도 있었지만 절대 다수인 3,420명 정도가 중국인 단체 여행객이었습니다. 모두 배에서 내리지 않겠다고 해서 항구에 대기하고 있었던 이들을 태우고 가려고 했던 70여 대 버스, 운전기사, 관광 안내사들이 그냥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한국으로서는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과 중국 사회의 반한 감정이 지금 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상황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배지인 환구시보의 보도 내용이 지금 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날의 그 상황을 애국적 행동이라고 평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요.
네.
오늘은 또 당시 제주에 발을 디디지 않았던 이 중국인 관광객들, 배에서 나온 쓰레기 2톤만 제주도에 버리고 갔다는 뒷얘기가 전해져서 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근 제주도와 중국 14개 도시를 오가던 항공편이 80여 편이 중단되거나 감축됐고요. 크루즈의 경우에는 150여 편이 제주 기항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료 전화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